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 한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18절을 하면서 신자의 어떤 존재론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19절에 이르면 그 존재론을 훨씬 현실적 차원에서 실천적 차원에서 이제 다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 19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은 신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되며 무엇을 목표해야 되며 어떤 기본적 조건 속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제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쩌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은 이겁니다. 이 19절 앞에 있는 말씀들로부터 다시 그 생각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봄으로써 신자가 구원을 얻어놓은 상태에서 왜 이 세상에 또 보냄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 18절 문제를 19절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만을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좁히자면 초점을 하나로 좁히자면 예수님의 대속사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으로 다시 이 대목을 가지고 돌아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럽니다. 신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왜 세상에 보내냐 말입니다. 하늘나라로 내려가셔야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 지금 당장 데려가야 말이 맞지.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선언을 해놓고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뭐며 또 세상에 보내는 것에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 한 이 십자가 사역을 전제로 꼭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 문제의 대부분의 부분을 18절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19절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를 확인해 놓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분명한 하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은 세상에서 지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것을 늘 확인만 하고 있으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다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너희는 아니다를 구별하러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신자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하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만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진 않는다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조건으로서,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서 주께서 자신을 거룩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즉 16절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만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면서 19절 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십니다. 19절만 띄워놓고 보자면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 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해 하기를 요구하셨는데 16절부터 18절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가 된 것으로서 또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보낸 장소는 어디냐면 세상이다 말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세상에 나가 있는 것으로서 의도하고 있는 무엇, 신자 자신에게 의도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 필요악에 불과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섞여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거기서는 연결될 것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자라는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면 신자가 그 이중 구조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고 천국 갈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신자에 대해서 이중 구조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는 데서 성경이 가르치는 넓이만큼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 이건 언제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약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그 내용을 뭐라고 압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약.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의도가 뭡니까?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굵은 부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이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조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겠습니까? 누구 한번 떳떳이 좀 얘기를 해보시죠.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신 수준에서의 답을 한번 해보시죠. 신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통 어느 부분에서 오해하느냐 하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서 오해를 합니다.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서신서도 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근거로 삼아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구약이 몽땅 구원의 필요성,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무능을 지적하고 있다면 신약은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어떤 수준, 진전, 완성에 관한 요구와 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보면 이 성화에 관한 부분은 없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서적 내용 한계에서 보통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조금은 맞질 않습니다. 신자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나눠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저라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면서 그 기도를 하죠? 죄의 길로 가면서 하죠. 이 영동시장 근처에 가면요, 다모아 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모여있는 데라서 다모아 극장인데요, 2층도 극장, 3층도 극장, 4층도 극장입니다. 다 다른 걸 합니다. 지금은 2층과 3층에서 성의라는 그 종교 영화를 하고 4층에서는 플래시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사러 가면서는 주여 성의를 보러 가게 해 주시옵소서. 플래시댄스를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표를 4층 걸 사갖고 올라가면서 주여 성의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없어서. 그럼 벌써 보면 복은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냐? 신앙 생활이라는 것과 신자가 됐다는 것을 오해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몹시 어려운 요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수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서 얻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는데 얻어진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십시오.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통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그 큰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그 22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입니다. 구원은 믿어서 되는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는 용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성경이 믿는다는 용어를 쓰는 것은 행위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었더니 믿은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라는 것을 결과로 받았다는 뜻의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건 믿음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은 어떤 선투자가 됩니다. 이러면 성경이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은혜라는 단어가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건 그 결과를 얻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신자가 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서 믿습니다. 그럼 지금식으로 하면 트러스트라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서 believe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것은 사실 많이 구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것, 조건이 아닌 것을 위해서. 즉 구원은 내가 달라 그러지도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고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원 이루어놓은 거 그냥 값없이 이렇게 받아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란 말이에요. 빵을 구워놔서 그냥 값없이 그냥 가지면 짓게 되는데 왜 안 가지고 왜 안 먹냐 이거예요. 연전에 제가 가서 공부했던 학교에 은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창엽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은사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제가 몹시 존경을 하지만 신앙적으로 저희가 노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설교를 시키는 걸 상당히 많이 꺼렸었습니다. 근데 들으신 분들 중에 많이 감동을 하셔서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며 이미 깨어난 심령을 두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이걸 왜 안 믿냐 그게 이걸 이렇게 쉬운 것 아니 그냥 빵 이렇게 고 그냥 가져라 그런데도 안 가니 이게 완악해서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게 있었으면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이게 있었으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죄인이라는 표현은 봐도 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라도 손을 내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믿어서 얻었다고. 여러분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게 된 모든 조건과 설명을 나열해도 그것이 꼭 그대로 안 믿는 사람에겐 안 믿을 조건이 된다는 걸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논리를 믿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 논리성 때문에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감각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 자 되어서 예수를 믿고 회개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드디어 보는 겁니다.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내서도 아니고 회개해서도 아닌데도 우리 딴짓하고 있는데도 구원해 주셨다면 잡아오셨다면 그럼 왜 우리가 이러고 있죠? 지금도 또 우리가 나가서 그러면 또 은혜로 잡아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은 여러분 이런 질문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더니 제가 한 것과 똑같이 제가 바울 걸 보고 했는지 바울이 제 걸 보고 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비밀이에요. 제대로 했더니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열심을 냅니까? 나와서 또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구해주실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든가 믿었다든가 매달린 거의 결과가 아니라 난 나대로 노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잡아오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왜 들어와서 이 열심을 합니까? 또 나가면 또 잡아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구원에 대한 설명은 가짜입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구원론에 관한 설명 중에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들과 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다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요구하거나 감각이 있거나 어떤 선행된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건 우리가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나를 낳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한 것이 없고 뭘 하라고 그런 것이 없고 의논한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덤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넌 왜 아빠도 안 그러고 엄마도 안 그러고 너 어디서 나온 거냐? 애들이 그러죠. 누가 나 달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전혀 그 태어남에 참여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 문제에서 이 부분이 오해된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었단 말입니다. 설득하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모든 신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설득하면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그들의 신앙생활을 실천한다고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설득하는 것이 신자의 세상 삶의 전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화되는 싸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해야 될 건 이거.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바로 우리가 6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나 그럼 또 죄지면 또 꺼내주시겠네요 라는 식으로밖에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을 방해받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엊그제 미션을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표가 없어요. 아니 꼭 봐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 표를 사면 어떻게 해요? 봐야 될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안표도 없고 목사도 안표 사나요? 사죠 그럼. 꼭 봐야 되는데 안표 사야죠 그럼.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중앙일보사 사장님께서 방 안에 계시다가 뭔가 자꾸 뒤통수가 땡겨서 이제 극장 앞에 나오셨다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을 본 겁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이렇게 영역이 있는 사람이 보면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예, 저 영화 구경을 하러 왔는데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오십시오. 제가 또 여러 떨거지와 같이 갔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줄래줄래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공짜로 넣어주셨는데요. 중앙일보사 사장이 넣어줬으니 누가 찍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우리 또 나갑시다. 왜요? 떠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떠넣어주죠. 그래서 벌락거려서 제 우린 표 없이도 들락거린다. 왜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극장에?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미션 보러. 근데 난 표 없이도 들어갔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나갔다가 또 들어와. 또 나갔다 또 들어와. 이번에 강아지도 하나 데리고 들어와. 그래도 공채. 또 나가면 또 들어와. 다 아니까 표 받는 사람이. 사장님이 직접 모시고 들어왔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마에 딱 써있잖아요. 천사들 친구. 나왔다. 아이스크림 사갖고 들어와도 되고. 마음대로잖아요. 그걸 위해서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볼 게 있어서 넣어준 거 아니에요. 구원이 꼭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갈 길이 있고 이제부터 경험할 것이 있고 이제부터 획득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것과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려 이것과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에게서 신자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어디서 혼동되느냐 하면 여기 그거 같아요. 거기서 이런 넘어온 것이 기쁘죠. 넘어온 일. 나는 이제 넘어왔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을 꺼내러 가자.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신자들에게는 뭐 공통되는 책임입니다만. 그것 이상의 책임이 뭐냐. 꺼내와서 가게 한 길을 안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새 사람인데 새 사람다운 길을 가라 말이에요. 신자들이 겪는 신앙상의 가장 큰 어려움 이겁니다. 새 사람으로 가야 하는 거를 이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도한다는 말이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신자가 되는 것은 노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은 기도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이제 가야 하는 방향과 원리와 목표와 방법들을 깨우치는 것으로 꼭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걸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모든 현대 기독교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이지. 그렇죠? 기도하고 혹은 어떤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정신적인 활동이지 그 자신이 이 길로 걸어가고 그 자신이 자신을 성경의 새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인격적 어떤 뭐 행위적 훈련으로서 자신을 몰아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25절부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서 남을 도와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걸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많이 믿으면 눈꼬리가 내려와야 돼. 당연히 웃음이 많아져야 되며 참으며 용서하며 인자해져야 되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디 가서 하라냐면 세상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수양회라도 한번 가면 꼭 그러죠. 잘난 척하고 목사님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베드로가 말 다 한 거예요. 그랬다 욕 직사게 먹었어요. 이미 인제 또 해요. 잘난 척하고 무슨 베드로 사촌쯤 되는 여기서 하는 건 쉬운 거예요. 물론 이 훈련 없이 세상 가서 못합니다. 결국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 앞에서 여러분 신자로 살았느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기도한 것이 이것으로까지 힘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할 문제가 아닌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신자로서의 삶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신자로서 여러분이 이 일이 감동스럽게 시작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간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그 여태껏 몰랐던 데서부터 알게 된 그 기쁨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습니까? 그렇죠? 많은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희가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긴 길입니다. 아주 긴 길입니다. 그 뭐 기뻐하고 놀라고 이럴 틈이 없습니다. 그냥 가장 큰 인내가 요구되고 가장 큰 의지가 요구되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간 길로 끝이지 않고 내일은 또 내일 또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모레 되면 또 모레 갈 길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한 끼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두 끼를 대신할 수 없듯이 하루에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이틀분이 안 되듯이 그렇게 매일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자의 이중구조라 하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출생과 신자로서의 삶, 이 이중구조를 놓치지 마십시오. 태어난 것으로 너무 메꾸지 마십시오. 거꾸로 기도를 해요. 구원은 지가 믿어서 기도해서 얻고 지가 믿고 열심을 내서 구원은 얻고 신앙생활은 기도로 때워요. 그렇죠? 선교 헌금 내서 때우고 기도해서 때우고 울어서 때우고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줬고 이제부터 신자로서 삶은 내가 걷지 않는 한 어쨌든 내 인생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제 설교만 듣고 만족해서 돌아갈까봐 저는 겁이 납니다. 늘 제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문제를 다 까헤쳐주고 욕해야 될 걸 대신 욕해줘서 시원하게 듣고 영화 끝난 다음에 박수치고 돌아갈까봐 저는 겁이 납니다. 그러는 것은 제가 일찍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그렇다고 동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 사는 한 여러분은 어쨌든 사기꾼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신자로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이 출발을 위해 두 가지 간섭을 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가 있고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드셔도 만일 와서 발길로 걷어차도 가야 할 길 쪽으로는 안 차십니다. 그럼 열 번만 차면 꼴인데요. 우리가 걷지 않는 그 길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곳으로 찔러서 내가 뛰어 일어나서 내가 펄쩍펄쩍 뛰어가야 돼. 어쨌든 펄쩍펄쩍 뛰어도 하나님이 그쪽으로는 절대 안 차줘요. 혹시 꼭 차야 되면 옆으로 차놓죠. 가야 할 길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복을 주셔도 말하자면 무슨 방언을 하신다든가 또 큰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그 길을 단축한 건 아닙니다. 그 길이 가도록 여러분을 분단시킬 수는 있어도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인, 하나님과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길을 간 것인 것 같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길을 가는 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두드러져야 할 것은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습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품적인 훈련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가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헌금을 많이 내라는 시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려운 건 이겁니다. 제가 언제나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내면 꼭 그것으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떼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못 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죽어라 하고 여러분들이 선물 들고 찾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한테 선물을 하나 갖다 주면 뭔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많이 간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은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그 훈련을 신약성경에서 모든 서신서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고 그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전제 조건이 이것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 조목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중생은 이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우리에게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내셔야 됩니다. 나는 중생했다. 하나님을 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제 죽어도 눈을 천국에서 뜰 거다. 누가 아니래요, 글쎄.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밀어냈습니까? 그것이, 그 확신이 여러분을 알고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생애와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 여러분을 알고 무엇을 바꿔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간섭해 주셨다. 이렇게 확신해 주셨다. 누가 글쎄 아니래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당신을. 그것을 뭘 했냐고. 무엇으로 훈련받고 있냐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희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끼리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여지도록 고쳐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것은 가장 잘 묘사되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어디가 더 기적이 많았습니까? 기적이 제일 많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아마 광야, 애굽 이 어간이지. 가나안에서 기적이 많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뿌리고 걷어가면 되고 내가 내 집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날라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기적스럽습니까? 광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한 장소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으로 간섭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려고요? 제대로 된 것. 영원과 생명으로 선 이어지는 연장선 상에 세워 거기서 그것과 같은 것을 이제 내가 심고 거두는 자리까지 도달케 하고 싶은 겁니다. 광야는 내가 심고 거둘 곳이 아닙니다. 거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아닙니다. 애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 심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거기 주인 겁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으로 간섭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약속된 땅에 들어와, 영적인 영역에 들어와 심고 거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발했는가 묻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뿐이라면 여러분은 홍해 건너와서 찬송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나를 먹으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와서야만 이 약속은 떨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네게 주었느니라. 내 발로 밟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내가 심어 내가 심은 것을 내 것으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아래만 있다. 거기로 들어오셨느냐 이겁니다. 그 전투가 있었느냐. 그 실천이 있었느냐. 이렇게 성경을 묻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보낸다 그럽니다. 숨어서 방공호 속에 굴 속에 숨어서 나 하나 버티겠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오셨습니까? 하고 뛰어나오라고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벌써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만 목적물로 취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만 보낸 거라면 이 얘기는 좀 더 다르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큰 책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하여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세상 삶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출발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기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힘있게 밀어내시고 약속을 따라 여러분 발걸음을 천성을 향하여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이기십시오. 이기도록 의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적은 있으나 실패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수는 있으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이 길을 완수할 것입니다. 결론을 하나 뽑아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제사로 드리라고요? 몸입니다. 몸. 여러분의 실존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디로 갔느냐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곳인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인격을, 존재를 바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만일 부정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기능을 덧붙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하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가고 나무가 뽑혀서 저기 바다에 던지우고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창조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엇드리면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언제나 더 높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본심이 하나님 편입니다. 그럼 모든 세상적 자원에서 실패와 묻힘과 매도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그에게만 우리의 순정을 바칠 것인가, 온전한 마음을 내놓을 것인가를 요구하고 그렇게 되도록까지 의도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지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의 훈련이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만 믿지 말게 하시고 손과 발을 가지고 믿도록 힘주시옵소서. 눈물만 흘리고 고함만 지르지 말고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절실히 요구하는가라고 몸부림만 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긴 싸움을 하나님 앞에